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한입니다. 예, 오늘은 노동법학회 회원들과 함께 노동법 사건 상담 사례를 같이 몇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사례 셋은 제가 발제를 할 텐데, 첫 번째 사례는 남녀고용평등법 사례입니다. 이 내담자의 질문 요지는 그 상담자가 근무하는 곳이 이제 휴게소인데,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직장 내 관리직 직원 두 명이 그곳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성희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언어적 성폭력은 매우 일상적이고, 또그 중에 특히 노동자 3, 4명에게는 신체 접촉을 강제로 한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성희롱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피해자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할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그치고 그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담자의 사정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권위 진정과 수사기관 고소를 제안했는데, 이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이 상담을 하신 분이 이쪽 지역 노조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인권위 진정과 수사기관 고소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그 이외의 신속한 구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법이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도인가 도입된 이후로 개정을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이런 사례의 경우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법안이 될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제2조 2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항에서 개념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녀고용평등법 제2절에서는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금지 및 회사의 예방 책임을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이 예방 책임을 다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사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과태료를 내야 되고, 또한 관리직 직원 두 명은 당연히 이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제가 검토해 봤을 때 민사소송으로서 그 휴게소 사용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그 남녀고용평등법상에 회사가 성희롱과 관련해서 어떠한 책무를 지느냐, 동그라미 1 보시면은 회사는 매년 1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은 모든 사업장이죠. 모든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고용 규모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은, 이게 13조 1항에 규정된 의무인데 39조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필요한 징계 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14조 1항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할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그치고 그 뒤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은, 중대 사유에 해당하는 어떤 그 근로자의 비위에 대해서 해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완전히 해태하고 전혀 그에 맞지 않는 정도의 징계라고 볼수 없는 그런 심할서 제출만으로 끝냈기 때문에, 역시 14조 1항 위반으로 39조에서 규정된 대로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태료 부과권자는 노동부 장관이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고소하는 것.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진정 고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간접적으로 살펴볼 것이, 예, 남녀고용평등법의 기본적인 구조가 무엇이냐. 기본적인 구조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 간의 어떤 고용과 관련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도입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 차별 금지와 성희롱 금지인데, 제2조에서는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로 나누어서 이제 차별을 규율하고 있는데, 직접적 차별이라는 것은 성별, 혼인,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러니까 너는 여자니까 고용할 수 없어. 여자니까 시간당 2,670원만 받을 수밖에 없다. 남자는 3,230원이다. 뭐 이렇게 달리 규정하거나, 아니면 승진에서 달리 규정하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직접적 차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간접적 차별인데, 간접적 차별은 겉보기에는 뉴트럴한 스탠다드를 적용하는데,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소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차별을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키가 168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것은 겉보기에는 뉴트럴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소수자를 배제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차별일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가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서 이제 그 법률로 만들어야 할 부분인데, 직급별이나 아니면은 어떤 고용 형태상의 명명백백한 차별을 두고 어떤 특정한 고용 형태에만 하나의 성별을 몰아두고 그둘 사이의 어떤 근로조건 사이의 차별을 가져오는 것도 입증의 형태에 따라서 차별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4년 두 3476 같은 경우에 여성은 6급으로 채용하고 남성은 5급으로 채용한 후에 여성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대법원은 이제 간접적 차별을 따질 필요도 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 으로 보아서 무효인 근로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급을 다르게 채용하고 한 직급에 몰아두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계약직은 대부분 여성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은 남성으로 채용한 후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에, 그리고 계약직에 남성이 일부 있더라도 대부분이 여성이라면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위반으로 몰고 갈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이 관련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2003년도 노동판례비평책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판례비평 116페이지, 2003년도 노동판례비평 11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판례평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음에 노동판례비평 강의를 할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대부분 2003년 3월 14일 선고 2002도 3883 판결인데,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었어요. 2002도에서 알수 있듯이 형사사건이었는데, 여기서는 뭐였냐면은, 남성은 이 경우에 17,600원 일당이, 여자는 15,600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해놓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제1심에서는 동일가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결정했는데, 제2심 판결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는 일이 약간씩 다르다. 남자의 경우에 기계를 다루는 일을 더 많이 하고 힘쓰는 일도 더 많이 하며,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죠. 근데 대법원에서 그것은 동일 노동이 아니라고 볼 만큼 차이로 볼수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어떤 체력의 차이로 인해서 하는 일이 달라진다거나, 일반적으로 남성이 기계에 더 친숙하기 때문에 그 기계 작동을 위해 일을 주로 맡았다거나, 이런 것은 그 기계 작동을 위한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전반적으로 숙련직으로 완전히 달리 볼수 있는 그러한 직종이 아닌 한 다른 그 노동 가치라고 보지 않은 것이죠. 즉 노동 강도는 체력 소모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동일 노동 동일 가치를 판단할 때 성차별적 통념에 의한 판단을 배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평석에서 평석자는 이것이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이렇게 일당을 명시적으로 취업 규칙에 차별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인정되기가 훨씬 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한계를 갖는다. 특히 고용 형태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계약직,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도 책임성의 차이를 이유로 해서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판결은 이제 대법원 판결 아니고 서울지방법원 2001년 10월 19일 선고 2001 카합 11098 판결인데 이 판결에서는 엄격한 전형을 거쳐 공개 채용되고 정년까지 고용된다는 기대 아래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그 책임성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노동가치의 통일화도 볼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 잘 나가게 해주고 계약직으로 돼 있으면은 동일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식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식의 어떤 법리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제 이전 판례는 바로 이제 서울대 성희롱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서울대에서 그 기기를 다루던 조교가 성희롱을 받고 이에 대해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뒤에 어떤 계약 재채용에서 탈락하여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손해배상 사건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성희롱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그 분쟁에서 사업주가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의무를 이렇게 해야만 했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거나 이러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의 법 규정입니다. 또한 이 성희롱의 주체는 굳이 지휘명령권을 가지거나 인사권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고용계약상의 어떤 성희롱뿐만 아니라 널리 그 근로 장소와 관련된 장소에서 이제 성희롱을 당하는 것은 모두 사업주가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송에서 이제 일부 승소를 한 거죠. 일부 원고 승소를 했는데 그 교수한테는 민사상 책임을 인정을 했고 서울대학교 총장이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용자 책임과 또한 그 여성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두 가지를 물었는데 그두 가지 다 기각당했죠. 첫 번째로 이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는 사무집행 관련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의 성희롱 행위는 사무집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교수를 하라고 했지 누가 성희롱을 하라고 했냐.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는 엄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피고 대한민국으로서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각을 했는데 우리의 다시 내담자의 사례로 돌아와 보면은 사무집행 관련성을 부인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이 사용자는 일단 채무불이행 책임은 이 대법원 판례의 논리에 따르면은 분명히 인정되겠죠. 왜냐면은 알았기 때문에 이미 그 회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어떤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제공해야 할 그런 묵시적인 그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수 있고, 또한 사용자 책임으로 꼭 구성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사무집행 관련성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계속해서 부인한다면은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당연히 그이 회사는 매년 1회 성희롱 예방 교육도 하지 않았고 또 성희롱 가해자에게 필요한 징계 행위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 가해자가 그 짓을 계속 못하도록 예방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상 의무의 위반으로서 바로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해서 걸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그 관리직 직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민사 책임, 불법,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형사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강제추행죄는 행위표준설에 의하기 때문에, 각 행위마다 경합범이 되어서 뭐 수천 개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에 직접 회사에 대해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 책임과, 또한, 피고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분명히 알았죠. 알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상의 책임을 묻고, 또한 근로감독 간의 진정 고소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구제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과연 회사가 알았다는 것이, 이러한 불법 회사의 어떤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가? 이건 너무 기계적이다. 실제로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보면은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노동판례 비평에 소개된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면 회사가 빈슨 대 메리트 은행 사건에서는 회사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회사는 관리자에 의하여 행해진 성희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파악을 회사가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파악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사업주는 자신이 매년 1회 법에 규정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는가, 그리고 그 회사에 필요한 어떤, 그,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신고함을 만들었는가.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입증 책임을 법에 규정대로 제대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파라그 대 보카레튼 씨 사건에서는 성희롱이 상관의 근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관리자 부하 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할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있는 경우에 성희롱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 회사 퇴근하고 나서 이런 아무 이제 사적인 관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자가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이죠. 또 앨러스 대 블링턴사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배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비합리적인 이유로 피해를 예방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신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사업주가 증명하여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옆 나라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정보잡지사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편집장이 그 여직원의 남자 관계가 난잡하다든가 거래처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의 사생활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렸는데 이것은 일종의 그 환경형 성희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희롱의 경우에 일본의 이제 지법이 K사는 적절한 직장 환경 조성에 불충분했고 여성인 원고의 양보 희생으로 직장 관계를 조정하고자 한 점에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서 혹자는 이제 죽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차별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법에서도 차별 금지 의무를 뒀는데 이 차별을 파악하고 시정한다는 것이 형식적인 구제 절차로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죠. 특히 입정 책임과 관련해서. 근데 남녀고용평등법의 분쟁 관련해서 입정 책임을 사업주에게 두고 있는 이상, 법원은 이러한 성희롱 관련 불법 행위를 일반적인 불법 행위로 보지 말고 이 서울대 성희롱 사건에서 일반적인 불법 행위로 보았는데 특수한 불법 행위로 보아서 입정 책임을 달리 피고에게 부과시키고 또한 그러한 합리적 조치를 사업주가 다 했느냐 를 판단함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의무 이행을 다 했느냐를 충분히 참작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사법계에서 법률을 어떻게 개발하고 변호사들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고 어떤 판례를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서 임금액 자체를 조자하는 임금 체불 사례입니다. 내담자의 질문 요지는 용역업체를 통해 신세계푸드에 간접 고용됐는데, 시간당 임금은 4,500원, 하루에 8시간 근무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며칠 며칠 했는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사용자가 임금을 주면서 공제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잘 모르기 때문에, 공제가 엄청 많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공제가 많이 되느냐,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도 납부해야 되고, 국민연금도 내야 되고, 의료보험비도 이제 원천징수돼서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몇십만 원을 이제 공제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고용지원센터에 확인을 해본 결과, 취업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사업자는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답변을 보면은, 현재 이제 대부분 판례가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보는 그런 사례가 대단히 드물고 노동부의 해석이나 새로 이제 반환된 입법으로 봐서 이 간접 고용의 허용 범위를 되게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세계푸드에 바로 돈을 받을 수는 없겠고 피고는 용역업체로 해서 소를 만약에 제기한다면은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에도 납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도 아마 미가입으로 나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요율이 조금씩 다른데, 그 계산을 해보면은 상당히 낮다. 뭐, 한달 소득 80만 원 미만은 소득세는 0원이죠. 건강보험료도 작고, 용역업체가 주장하는 그런 많은 액수가 공제로 빠져나갈 리가 없다. 용역업체는 사실 임금 체불을 한 거죠. 임금을 떼먹은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이기도 하다. 3,480원인데, 자기가 일한 시간에 제대로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이 임금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공제가 많이 되었냐, 임금 명세서를 달라니까 안 줬다. 그것은 임금 명세서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공제가 잘못되었고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116조 2호에서 벌칙을 정하고 있고 39조에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또한 이제 임금 체불자는 또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만약 이제 임금 체불이 맞다 그러면은 일단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고발한다고 하면서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받은 뒤에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으면은 이제 그걸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가지고 가면 거기서 송무를 대신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한 사례는 연차 휴가의 발생과 증상과 관련한 사례인데, 이 사람이 이제 2002년 9월 16일 입사해서 2007년 7월 4일 퇴사했는데, 매해 이제 연차휴가 수당을 다 정산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5년 일하다 퇴직했다면 5년 딱 맞춰가지고 퇴직하는 게 아니고 그 1년 1년 이렇게 김밥 자르듯이 자르면 맨 끝에 이제 김밥 끄트머리 남듯이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안 갔는데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아, 답은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법이 이 부분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처음 1년 동안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연차휴가라는 것은 1년 동안 계속 근로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1년 발생 안 하고 그 다음 이제 1월 1일 딱 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1월 1일이 아니라 자기가 만 1년 되는 순간부터 연차휴가가 딱 발생을 하고, 요즘은 15일이죠. 15 플러스 가우스 기호하고 2분의 1 갈로 열고 X-1 갈로 닫고 가우스 기호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은 첫 해에는 0일, 그다음 두번만 1년이 지났다 그러면 15일이 발생하고, 그다음 또 15일이 발생하고, 3년 차에 15일이 발생하고, 4년 차에는 16일이 된다는 거예요. 16일이. 그래서 16, 16, 또 17, 17, 18, 18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 김밥 끄트머리처럼 남은 그 7개월, 6개월 뭐 이런 거는 1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발생하지 못 않았고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고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이제 질문 요지 다음 사례를 보면은 이거는 이것도 역시 이제 법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인데, 원래 주 44시간제를 하다가 주 40시간제를 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적어져서 시급은 똑같이 하고, 시급은 똑같이 해서 곱하기를 하니까 월급이 적어졌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개정하면서 임금보전이라는 부칙을 달아놨는데, 이 부칙의 효력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다. 지방법원 판례도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노동부에서는 선언적 규정에 해당한다. 이게 입법사를 봐도 애매하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노동계와 정부와 재계가 만나가지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합의를 했을 때, 노동계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절대적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고, 재계에서는 그 반대를 주장했는데, 뭐 적절히 이제 넣은 것이 그런 어떤 벌칙 규정도 없고 뭐 그런 선언적 규정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지만, 아마 이에 대해서 강제하는 어떤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 벌칙 규정, 뭐 이런 강행 규정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어떤 형식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잠시 쉬고 다음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